시사 토픽만의 고품격 정치 평론, 정치 이슈. 시사 토픽에서만 듣고 맛볼 수 있는 고품격 정치 평론, 정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열 용인대 교수와 또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주말 동안에 국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네, 자 지난달 29일 국회는 이제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이제 데이터 3법 등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 개혁안과 또 선거제 개혁안을 막겠다는 취지로 이제 무제한 토론, 또 이른바 필리버스터 이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 본회의 그 자체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이제 그 합리적으로 뭔가를 길게 끄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네. 말씀처럼 무제한 토론인데요. 네.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다. 이렇게 네. 이제 또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이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네네. 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제 권리 행사로 봐야 되겠죠. 네. 지금처럼 이제 최근에 얘기가 되는 게 그 선거법 개정안 문제 그리고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네. 검찰 개혁 관련된 법안이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지금 이제 대치하고 있는 이런 법안들이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199개 법안 거기에 이제 의안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29일 날 국회를 열어서 이러한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민식이법도 그렇고 청년기본법, 데이터 3법 등 이른바 비쟁점 법안들을 통과시켜 했는데 네. 필리버스터가 신청되면서 일단 민주당이 본회의를 이제 열지 않은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법안이 다 이제 올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11월 10일까지 그렇게 돼서 이제 본회의가 안 열리면서 논란이 제기됐고. 근데 이제 민식이법까지 포함이 돼 있었으니까 처음에 199개 네. 법안 신청할 때 네. 한국당의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젠가요 기자간담회를 가져서 어젠가 그젠가 네. 민식이법을 포함시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민식이법 등은 따로 국회를 열어서 통과시키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민식이법이 네. 포함된 것 같은데 일단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한국당이 이제 그런 입장은 민식이법과 이제 다른 쟁점 법안들을 연계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네. 입장을 좀 바꾼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민주당은 이제 한국당의 그러한 그 얘기도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만약에 회의가 열리면 결국 패스트트랙에다 그 법안도 이 필리버스터에 전부 걸린다 이런 것 때문에 국회가 안 열리고 있는 이런 교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드린 정기국회가 12월 10일에 끝나니까 200여 개 안건마다 예를 들어서 의원 한 명이 4시간씩 이제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고 치면은 이게 사실상 정기 국회는 이제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참, 네.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근데 지금 네. 방법이 굳이 있다면 필리버스터를 끝까지 이제 신청을 해서 관철시켜서 12월 10일까지 정기 국회 종료된 이후에 이제 임시국회 열어가지고 네. 법안을 하나하나 통과시킨다는 게 이른바 이제 뭐 언론 표현에 의하면 살라미 전법이다. 네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본회의 끝나고 그때까지만 효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그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면 바로 그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법안에 대해서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기 네네. 때문에 12월 10일까지는 이제 한국당 그대로 끌려가고 네. 그리고 임시국회 열어서 법안 하나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또 열어서 그럼 또 필리버스터 그다음 바로 또 연수가 있는 거죠. 국회를 그럼 다른 법안 또 통과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네. 전 그게 현실화 될지는 참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네. 지금 선거법에 대해서 워낙 한국당과 민주당 등 다른 이제 이른바 범여권의 진보 성향의 야당들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걸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뭔가 절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네. 원천적으로 민주당은 한국당이 기술적으로 또 그 쟁점 법안들을 상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법은 이미 11월 27일 날 부의가 돼 있는 상태고 네네. 그리고 내일 12월 3일 날 검찰 관련 법,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은 내일 부의가 되고 네,
자동 부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서 네. 따라서 본회의도 열면은 기술적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상정해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또 의구심을 한국당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네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한국당에 필리버스터에 한번 걸리면 끝까지 갈 것이다. 12월 10일까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오늘이 사실은 자정이 그 헌법이 정한 법정 예산 통과 시한이거든요.
네네.
근데 아마 그것도 지키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연 뭐, 만약에 오래 지켜지지 않으면 연 5년째, 다섯 해째 이게 안 지켜지는 건데,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지금 귀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이죠.
네. 하여튼 네. 수년 동안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늘 문제입니다.
지금 올해가 다섯 번째입니다. 네. 만약에 통과한대요. 뭐 네. 그리고 이제 추정한대가지고 늑장으로 통과시키고 이래왔는데,
네.
참 국회가 뭐 네. 이런 얘기 뭐 아무리 해야 소용이 없겠습니다만,
네.
법을 어기면 안 되죠, 국회가. 이건 그렇죠. 헌법에 나와 있는 건데, 네. 예산 시한을 지키는 것 말이죠.
네.
게다가 지금 그 선거법 등 이런 것들에 막혀가지고 지금 중요한 법안이 너무 많아요.
네.
직접적으로 관련 데이터 3법도 언제 때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청년기본법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당이 뭐 제1호 법안으로 제출했던 법안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이제 이른바 쟁점 법안들에 가로막혀가지고 통과 안 돼서 같이 이렇게 되니까 여야가 제일 짠해서
네.
그 쟁점 법안은 쟁점 법안대로 어떻게 또 이제 합의를 보는 쪽으로 놔두더라도 인식이법은 물론이고 유천3법도 지금 뭐 작년에 이미 나왔던 거 아닙니까?
네, 네.
유천3법 다 끝났어요. 테스트 네. 그 과정도 다 끝났습니다. 이미
네, 네.
무조건 표결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국회 네. 열리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죠.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게요. 네. 그 어느 역대 국회보다도 가장 20대 국회가 할 일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따가운 시선들이 많은데.
자, 법안 서로... 처리율이 뭐 가장 최악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뭐 네. 서로 정당 간의 논리는 뭐 이쪽 얘기 들으면 뭐 그럴듯하고 저쪽 얘기 들으면 그럴듯하고 뭐 그건 저희가 따질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도 지겨우니까.
이제는 뭐 이제 그거 네. 누가 잘잘못이 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네. 따지는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필요해요. 필요해요.
의미가 없죠.
네.
별로 이제.
최창렬 교수님 보시기에 민생 법안들 어떻게 네.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그거예요. 그리고 선거법 그리고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 이 법안들이 지금 패스트트랙 온라인 법안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좀 일단 뭐 일단 유예 기간을 좀 두어서
네.
여야가 합의를 좀 모색해 보고 그건 그때 가서 또 보기로 하고
네.
지금 이제 말씀 나눈 그 몇 가지 그 흔히 말하는 민생 법안들 비쟁점 법안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예, 서로 믿고
네.
더 이상 필리버스터 고거 할 동안 안 건다고 이제 한국당도 약속을 하고
네.
또 본회의 열리면 바로 또 선거법이나 검찰개혁 관련 법안 아, 그 바로 표결에 붙이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민주당이나 국회의장이 하고
네.
이래서 그거는 통과시켜라 일단 인식법이나 데이터 3법이라든지 청년기본법이라든지
네.
이러한 사안들 정치적 쟁점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들이 아닌 건 빨리 통과시키고
네.
하나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라
음흠.
그때 가서 프리버스로 하든지 뭐 따로 합의를 해보든지 아니면 뭐 강제로 표결을 붙여가지고 끝까지 뭐 이제 가보든지 이렇게 해야지
네.
이게 지금 쟁점과 비쟁점 법안이 같이 막 불문술이 엉켜 있어가지고 중요한 법안이 하나도 통과가 안 되는 거냐 우리
네,
국민들
네,
삶에
네.
중요한 것들이 그 여야가 좀 그런 지혜를 한 번은 이번엔 좀 짜내라
네.
그런 다음에 서로 이제 그 의견이 첨예한 것들은 첨예하게 갈리는 건 그때 가서 또 해보도록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 봐서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쉽지
이제
않아 보여요
네.
둘 다 서로 못 믿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게요 네. 이게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는데 맨날 당돈의 것만 나오면 당돈에 입각해서 그냥 당론으로 밀어붙이니까 이게
글쎄 말입니다 이게 또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네.
또 이제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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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그나마 이제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제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이게 보니까 또 어제 바른미래당 중앙당 그 윤리위원회가 오신환 원내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는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원권 정지를 시켰으니까 이제
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당원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오신환 의원도 그 바른미래당의 당원이니까 당원권이 정리되면 이제 원내대표 자격도 정리된다 이런 논리인데.
네.
그거는 당내 문제인 것 같아서.
네.
그것을 여기다 연결시켜서 보는 건 좀 무리가 좀 있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네.
글쎄요. 그건 뭐 유권에서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래서 어쨌든 당원권 정지가 됐으니까. 바른미당 내에서 당원으로서의 발언을 못하니까 원내대표로서의 발언도 못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겠죠.
네네.
당내 사정은. 그러나 현재 국회의 원내대표 역할을 못하면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이제 뭐 효력을 발생 못하는 거고.
그렇죠.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오신환 원내대표가 제안한 그 원포인트 국회 오늘 열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야가 지금 그런 상대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거든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군가 제안을 하면 그냥 제안하기 위한 제안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안 될 거 뻔히 알고 던져놓는 것 같은 느낌.
제안을 하기 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입장이 워낙 확고하니까 양쪽이 다 더 이상 토론이 진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를 모색할 수 있는 절충을 뭔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고리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자 이제 내일부터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이제 선거법 등 이런 상정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각 당들의 이제 힘 겨루기가 시작됐고 말씀대로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과 다른 그 네 개 정당이 선거법 관련해서 자 지역구에 몇 석 또 비례대표 몇 석 그래서 이제 연동형 비례제를 어떻게 할 건지 자 요거 이제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교수님?
글쎄요 그게 합의가 안 되면 결국 표결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뭐 4+1 그러잖아요 지금 그 여야 사당과 이제 대한신당 합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협의체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또 사실 그 안에서도 생각이 좀 달라요 지역과. 비례대표의 그 의석 비율, 어떤 면에서 보면 당내에서도 좀 다르고 지금 이제 군소 이른바 소수 야당들은 연비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절박하게 빨리 이걸 통과시켜라 이런 입장인데 막상 또 그 정당도 약간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참 그 단일화를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건 225-75거든요. 지역구가 225석, 비례대표가 75석인데 이대로 가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고요. 비례대표 좀 줄이면서 지역구 좀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안 되면 이제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지만 그거는 여론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225-75에서 250-50도 240-60 이거 나오면 나옵니다. 이제 그 그런 것들이 절충돼서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지금 합의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당은 지금 270명 지역구로 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없애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많이 다르죠.
숫자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엔 또 요새 그 핫한 이슈를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요. 자 이 정치권에 또 다른 핵폭풍을 예고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글쎄요, 요즘 김기현 전 시장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제 검찰 소환을 앞둔 그 특감 반원 전 특감 반원이 오늘 또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극단적인 또 선택.
청와대가 이제 얼마나 이게 그 김기현 전 시장 울산 시장의 수사를 촉했는가 하명 수사했는가 이른바 아 이제 이게 쟁점인데 지금 이 사람이 또 이런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청와대가 전혀 그야말로 들어왔던 첩보를 그대로 그냥 반부패 비서관실에 이첨만 했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정비서관실에서. 민정비서관실은 원래 이제 임무가 대통령 측근들, 특별관리하는 사람들,
뭐 비리 조사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민정을 여론을 동향을 이제 보고하고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 수사 이런 건 반부패 비서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첩했다는 건데. 또 원래 자격이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고위공직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후보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게 대해서 좀 불리하게 수사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얼개거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최창열 교수와 함께.